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셨나요?
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 안에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때를 기다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아침마다 혹은 바쁜 때는 저녁 시간에 말씀을 많이 붙잡았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4장 1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불이 붙었으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시며 살아계셔서 약속한 말씀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의 왕의 손아귀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고요.
네, 맞습니다. 유리쌤이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을 보명쌤이 출애굽기 4장 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은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4장 5절을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분명쌤이 출애굽기 4장 6절을, 유리쌤이 출애굽기 4장 7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요상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 놓았을 때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다가 본래의 깨끗한 살로 되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4장 8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왜 사람들이 처음 보여주신 이적의 표징을 믿지 못하고 둘째 이적의 표징을 믿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7장 10절을, 유리쌤이 출애굽기 7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이적은 애굽의 술객들도 자신들의 술법으로 똑같이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적의 표징을 믿지 않았던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교만해서 자기 능력과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4장 9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결국에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할 수 없는 기적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무슨 이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하수를 육지에서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4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은 두 가지 기적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배워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 모세는 무엇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라고 할까요?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이 능치 못해서 못 가겠다고 핑계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4장 11절을, 보명쌤이 출애굽기 4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자기 언변이 신통치 못해서 못 가겠다고 버티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실까요?
사람의 입과 귀와 눈을 누가 창조했으며 육체의 온전함과 그렇지 못함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앞에서 기적을 보이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배워주시고 함께 하실 약속과 함께 타이르시며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4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거절하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부르심을 거절해요.
네, 모세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에는 뭔가 모를 열등감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양을 치는 목자로, 그리고 늙고 힘없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에서 부르십니까? 40년 전에 젊고 혈기왕성할 때는 안 부르시고,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힘이 있었을 때도 가만히 계시고, 이스라엘을 돌아보려고 할 때도 도와주지 않고 침묵하시다가 왜 지금처럼 늙고 힘없을 때 부르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은 입이 뻣뻣해서 못 가겠다고 핑계대며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하는 모세를 향하여 너를 바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이 기쁘게 맞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4장 15절을, 유리쌤이 출애굽기 4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입이 뻣뻣한 모세를 대신하여 아론이 백성에게 행할 일을 배워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생인 모세가 형 아론에게 누구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의 입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아론이 말을 잘하고 모세가 동생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받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4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적을 행할지니라.
앞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많은 이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에 잡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임을 상징할 것입니다. 쌤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네, 사도라고 부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사도의 뜻을 아시나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가 능숙한 언변과 실력을 갖추고 있을 때 왕자로서 권세가 있는 젊었을 때 부르시지 않고 늙어서 힘없고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부르시면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해서 교만해지고 실패할까 봐 그런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모세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능숙한 언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실력일까요?
아니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명쌤이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을 읽어주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모세는 늙고 힘없는 자기의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과 40년 전의 실패를 핑계삼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지요?
네,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다시 깨끗하게 하는 이적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또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샘들이 하나님이라면 이적을 보여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앞으로도 함께하면서 이적을 행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데도 계속해서 주저하고 거절하는 모세를 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세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출애굽뿐이었다면 모세는 당장 해곡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모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같은 구제불능의 죄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전에 소망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워주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하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명쌤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벌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은 읽은 말씀들과 같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같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믿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볼품없고 연약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계속 외면하려고 하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워주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라 하시고,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도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이렇게 부르심에 거절할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성경책을 자주 보면서 또한 그 기적을 믿으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깊은 좌절감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없고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저희는 늘 자기의 쓸모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모세가 잘 살 때 부르시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기 전에 신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자들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워주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믿음의 핵심과 원동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점차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인 십자가로 인한 구원받음을 깊이 깨닫고 믿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글로에라는 제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묵상이 깊어지면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 같은 여러 갈등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분쟁이나 분열을 일으키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화목해질 것이라고 믿은 것이군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이니까 그 은혜를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경험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이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했을 때거든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도 넉넉해지고 온유해지게 되는데 이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피해를 입혀도 오히려 상대 입장을 이해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내가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상대를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상태가 계속해서 잘 유지되면 그럴수록 우리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해진 상태가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이자 우리가 가진 정확한 신앙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가 나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장 은혜를 받았을 때가 나의 올바른 신앙 수준이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까칠해졌을 때를 우리 믿음의 실제 수준이다라고 여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졌을 때를 우리 믿음의 실제 수준으로 여기시고 이때를 정상적인 상태로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땐 우리가 성장한 미래적인 모습이나 긍정적인 모습에 많은 중점을 두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호름하고 어수선하고 노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잖아요.
또한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으로 인해 머뭇거리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용사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시몬을 향해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미래적이고 궁극적인 관점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죠.
맞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일 때를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온전하고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를 우리 신앙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여긴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은혜 받았을 그때가 내가 가진 신앙의 올바른 수준이고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내 신앙의 상태다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좌절하고 낭망해 있을 때가 비정상적인 때인 것이고 은혜 받았을 때의 내 모습과 태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를 내 신앙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그 기준을 잡으면 나의 믿음은 성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낙심과 우울, 게으름 등등 죄에서 벗어나고 회복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나 먼 길을 행군하는 군인들이 자신들의 복장이 더러워지는 것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먼지와 이물질들을 털어내고 닦아가면서 옷에만 신경을 쓰느라 시합에서 이기기도 어렵고 끝까지 행군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복장을 신경 쓰느라 더 중요한 일에 대한 진도가 나가지 않게 될 테니까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거나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 단계로의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맞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회심하는 순간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아무 죄도 안 짓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삶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이 겁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하고 소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하게 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담대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갖게 되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성과 죄성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면 행할수록 그 가운데는 죄악된 마음도 함께 한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함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며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이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생각이고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겁니다.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바는 스스로의 신앙 수준을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목표로 삼게 되면 신앙의 성장이 더뎌진다라는 것을 배워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가장 은혜 받았던 때를 기준으로 그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거기서부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도 없는 은혜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고요.
네,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다윗을 질투해서 쫓던 사울왕도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라마 나욧에서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절치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은혜가 금방 사라지게 되기도 하고 오래도록 기억되기도 하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과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은혜를 가장 잘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방식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묵상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묵상할 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잘 유지되고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묵상을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나 자신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십자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우리는 십자가와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 착각이냐 하면 십자가의 사랑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성경적 지식보다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 현재 그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며 누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단 겁니다.
지식보다 경험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지식적으로 십자가 내용과 구원의 원리를 아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인 겁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런 십자가 사랑에 대한 경험은 끝이 없는 우주나 깊은 바다와 같아서 우리가 평생토록 깨닫고 경험해도 그 사랑을 전부 알게 됐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해야 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군요. 내가 아직도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이 점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묵상을 할 때마다 십자가 사랑의 새로움과 놀라움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지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이 가리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지식을 신봉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깁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분야를 꼽자면 과학이나 사회, 철학 등이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거절하고, 사회학자들은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신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거절합니다.
네, 철학자들도 현재 세계와 인간에 대해 집중해야지 신은 인간들이 논할 대상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인해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려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의존해서 구원의 원리를 공부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찾아다니며 구원에 대해 배울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깊은 기도를 위한 시간, 고요한 묵상을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바쁜 일상을 보내는 건 똑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것만큼 중대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깨달음은 이후에 천국에서도 지속될 것이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뭐 교회와 가정, 가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대답하시는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시고 책임지라고 하신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약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북조선에서 금을 우린 좋아하지 않습니까? 북조선에서뿐 아니라 여기 남조선에서도 금을 좋아하는데 금이라는 걸 캐려면 땅속 깊은 굴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돌들을 채취해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을 걸쳐야만 아름다운 금이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금을 캐러 가시면 알겠지만 엄청 어려운 과정 속에서 때로는 흙과 돌이 우리에겐 도움이 되지만 그 금을 캘 때만큼은 그 흙과 돌들이 너무나도 방해 요소가 돼가지고 괴롭더라고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귀한 것들을 캘 때 마귀가 그것들을 방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시고 세상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한다면 마귀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과 사회와 과학과 이러한 여러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들을 방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 요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좀 이겨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걸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만이야 목사님은 금을 목사님한테 준다고 한다면 어디에 사용을 하실 건가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데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저도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붙여진 별명이 그거지 않습니까? 취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은 세상과의 사랑과는 달라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고 좋은 것에 사용해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와서 순교하셨던 선교사님들처럼 지금 어둡고 땅속 깊이 묻혀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 북조선 상황에서도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우리 신자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 발견하고 더욱 경험을 하며 그 사랑을 최대한 많이 나누며 목사님처럼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과 저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 자매님께서는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앞서 사무엘 형제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의 태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제대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서 묵상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없으면 뜻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오늘을 시작으로 성경을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도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인간은 또 성인이 되면은 남의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의 삶의 지혜로서 새롭게 와닿게 되는 말씀이 되었고요. 이런 저의 좁은 시각으로 무엇이든 함부로 판단하는 매몰된 사고를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 주